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주민 등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과 하마스가 운영하는 매체는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가자지구 북단에 있는 베이트 하눈시 동쪽으로 급습을 감행했지만 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서는 가자지구 북부에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됐으며 베이트 하눈과 자발리아 동쪽에서 포성이 격렬하게 들려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베이트 하눈에 인접한 서쪽 도시 베이트 라히아에 있는 의료진과 하마스 언론은 이슬람 사원이 공격당해 여러 명이 다쳤으며 공중투하 구호물자를 얻기 위해 연안 도로에 모여든 사람들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북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격은 몇 주 사이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현지 주민들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이 발사됐다며 지난 하루 동안 공군 전투기와 항공기들이 가자지구 전역의 군사 기반시설과 관측소, 테러리스트, 발사대 등 약 25개 테러 목표물에 대해 표적화된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와 동맹관계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가자지구 내 인권 상황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대한 인권 문제에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강제적 실종, 고문, 부당한 언론인 체포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같은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몇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우리에게 이중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가 명시하듯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권과 전 세계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북한 정부 주도로 자행된 살인과 고문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수백 명이 테러단체 일원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라고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중립성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지난달 이스라엘은 약 450명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이 테러 조직 구성원이라고 공개리에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 2011년 이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어떠한 우려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카트린 콜론나 전 프랑스 외무장관 주도로 진행됐으며 미국 등 주요 지원국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렌 마모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2,135명이 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이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일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마모스타인 대변인은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하마스의 엄청난 침투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3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 3천 명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탈리아가 지난 4일부터 디지털 노마드족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이 원격 근무자들이 1년 이상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장기 체류 여행 비자인데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한 여러 나라 속에 이탈리아가 합류한 겁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 인터넷 컴퓨터 디지털 세상에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부릅니다. 휴가지에서 일한다고 해서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디지털 노마드나 워케이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재택근무, 원격근무와 함께 떠오른 새로운 개념의 일하는 형태로 관광 자원을 자랑하던 나라에서는 장기 여행자를 유치하고 수익도 올리는 방법으로 바쁜 직장인들이 꿈처럼 생각하던 휴양지, 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2021년에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 지금은 60개 가까운 나라가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조건이나 체류 기간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고용 상태가 확실하고요. 건강보험이 있어야 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나라별 조건에 맞아야 되고 또 과거 일정 기간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발급 조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과 휴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나라는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보니까요.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아야 되고요. 인터넷 속도, 휴대전화 접속 속도가 좋아야 되고 생활비가 낮으면 좋고 세금 정책이 혜택이 많으면 좋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조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크로아티아가 아주 인기가 있군요. 중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 브라질, 북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고요.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체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대부분 지역은 그칩니다. 서쪽으로는 남부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고요.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이어집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9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10도고요. 중강, 함흥, 원산 7도입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5도, 예산은 4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과 중강이 1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18도, 함흥 14도, 원산 15도, 청진의 낮 최고 11도고요. 예산은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2.5m, 먼바다는 4m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 물결이 높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주민 가운데 일부를 루안다로 보내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구의 날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추가 군사 지원을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이 지속적인 약속을 다시 강조했다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하려면 법 관련해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원안이 오랫동안 미국 의회에 계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에 하원이 이 법안을 이 방안을 통과시키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네.
이번 추가 지원안이 규모가 약 6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상원이 23일 중에 이걸 표결해서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전성 유지,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중요 기관시설 재건, 그리고 개혁을 도울 것으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반응 어땠습니까?
네,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지원안에 장거리 전력과 포병 전력이 포함될 것을 보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하일로 포돌야크 대통령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고 미국의 새로운 지원이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에 반가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장비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1600기 이상의 공격 및 방공 미사일, 그리고 스톰 섀도우 장거리 미사일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영국이 이미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은 또 이번에 장갑차 162대를 포함해서 이 400대 이상의 차량과 보트, 그리고 탄약 약 400만 발을 제공합니다.
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유럽연합이 22일에 이 문제를 논의했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EU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공 미사일을 추가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네.
이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고위 대표는 이 패트리엇은 브뤼셀에는 없고 회원국들에만 있다면서 결정은 회원국들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브뤼셀에는 EU 본부가 있고요. 이 패트리엇은 이 미국이 만든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습이 최근 아주 심해지면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이 에너지 기반 시설과 도시들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군 공습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패트리엇 포대 7개와 다른 첨단 방공체제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안에서 이 패트리엇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 등입니다.
네.
이 가운데 이 패트리엇 포대를 우크라이나 쪽에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나라가 독일이 유일합니다.
네.
또 이들 나라 가운데 특히 그리스는 이 터키와의 긴장 관계 때문에 탄약 등의 무기는 보냈는데 대규모 방공체제라든지 전투기를 보내는 것은 이 장기간 거부해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크렘린궁 측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지원이 이 러시아군이 우위에 서 있는 전선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22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의 새로운 희생자들로 이어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또 우크라이나가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네. 경고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서방의 군사 지원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방위 산업이 진정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돈이 대부분 미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더 부자가 되고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 법안이 승인됐군요.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22일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르완다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상원은 하원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하원에 보낸 마지막 수정안을 폐기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하원이 이 법안을 상원 쪽에 보내면 이 상원이 수정안을 계속 내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영국 법원이 이주민의 이 르완다 이송 계획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6월에 항소법원이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계획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후에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 이 판결을 인정했는데요. 이 법원은 이주민들이 이송될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행정부가 이 계획을 다시 추진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부와 이 이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은 뒤에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선포한 새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영국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그 법안의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 기념비적인 법안이 프랑스 북부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이 기록적인 수의 이주민들을 억제하고 이들을 밀국시키는 조직들을 방해할 것이라고 22일 설명했습니다.
네. 영국 총리 얘기처럼 영국에 들어가려고 그 영국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망명을 신청하려고 이 작은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사람의 수가 2018년에 299명에서
네.
4년 뒤인 2022년에 4만 5천 명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 이주민은 밀입국 조직에 수천 달러를 주고 영국 해협을 건넌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영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또 대응에 나섰고요.
네, 영국 정부가 이 밀입국 조직을 단속하자 지난해 이 작은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한 사람이 대략 2만 9천 명 순으로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정부는 이 알바니아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알바니아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영국 의회가 승인하면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죠. 그러면 영국 정부는 언제부터 영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겁니까?
네, 수낙 총리는 앞으로 10주에서 12주 안에 이주민들을 실은 첫 비행기를 띄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르완다행 비행기에 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은 이 법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 조처를 무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수낙 총리는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영국 의회가 승인하면서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장애물들은 모두 없어진 겁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이 반대 진영에서 법 시행을 막으려고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요.
네.
AP통신은 그렇게 되면 이 르완다행 비행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유엔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유엔은 해당 법안이 법치를 위협하고 국제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경고하면서 이 계획을 재고하라라고 23일 촉구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먼저 영국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적 조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도록 이끄는 요인들을 해결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유럽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처를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지구의 날 소식 보겠습니다. 자,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로 5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이 지구의 날 선언문은 인간의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된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의 날은 유엔도 기념하는 날이죠?
네, 2009년에 이 어머니 지구의 날을 같은 4월 22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정 결의문에는 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교류 사이에 이 정의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과 지구와의 조화를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 선언문도 발표가 됐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우리 시대의 실종적 위기로 언급하면서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의 날을 현대 환경운동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 지구 온난화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온난화라는 말은 제한적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기후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행사가 이 플라스틱이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활동가들은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의 날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미국 위스콘신 출신인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지난 1970년 4월에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드니스 헤이스 씨와 함께 이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가 이 전년도에 있었던 이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네, 이 종종 기름 유출 사고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 사고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미국 정유회사인 유니언 오일이 1969년 1월 28일에 산타바바라 남동쪽 해상에서 폭발로를 이용해 이 원유 시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네.
이 파열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라진 틈으로 원유가 무려 10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근 바다를 오염을 시켰는데요. 이 사건이 이듬해 이 캘리포니아 환경법원과 연방환경정책법안이 통과되는
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활동으로 시작했다가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대학을 넘어서 사회운동이 된 거죠.
네. 당시에 이 환경운동가들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방학과 기말고사 사이에 평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1970년 4월 22일 첫 번째 지구의 날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당시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특히나 뉴욕의 5번가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켰고 또 60만 명이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법정부터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고요. 자, 23일이 심리 이틀째 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22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진술에 이어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공판 이틀째인 23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함구령이라는 게 입을 열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이건데 재판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도록 했던 법원 명령이죠?
맞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어겼던가요?
네, 원고인 뉴욕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함구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측은 지난주 배심원 선전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판사에게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는데요. 머천 판사는 이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 해당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었습니다.
네. 자, 23일 법정에서도 증인 신문 이어집니까?
예, 연예 잡지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인 데이비드 패커 씨가 전날에 이어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네.
패커 씨는 이번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22일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패커 씨하고 이번 재판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네, 검찰은 돈을 주고 유명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사서 보도하던 패커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보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묻어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취재 후 죽이기 수법을 사용 한데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연예 잡지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이었던 패커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전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이 패커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죠?
예. 자,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패커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와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기사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음모한 이른바 트럼프 타워 음모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패커 씨가 22일이죠. 22일에 그 신문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네, 패커 씨는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은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을 사용했으며 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본인이 편집 결정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행위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검찰은 패커 씨가 돈을 주고 맥두걸 씨의 폭로를 막은 것과 또 콘 변호사가 돈을 주고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성관계 폭로를 막은 것이 모두 2016년 대선 직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돈 지급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이 단순하게 입막음용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맨해튼 검찰청의 매슈 콜렌절러 검사는 이는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음모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어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회계 기록을 조작해 범죄적 음모를 은폐했다며 이는 순전한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콜렌절러 검사는 자신이 제시할 증거를 통해 배심원들은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는 34건의 1급 기업 문서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토드 블렌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며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과 자신의 명성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줬다며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기려고 시도하는 자체는 뭐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유죄, 무죄 여부는 1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일단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각 혐의에 대해 최고 4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유죄 판결이 나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성추문 입막음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국가 기밀 문서 유출, 대선 외압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실까요?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네요.
네,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 22일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노숙자와 관련한 소송을 다루고 있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소송인지부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재판은 지난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 그랜츠 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내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시 정부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노숙자 3명이 이런 시 조례는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노숙자들이 그 시의 규정을 왜 위헌이라고 본 겁니까?
네, 노숙자들은 시 규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리건주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며 노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제9 항소법원도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22일이 그 첫날 구두변론의 날이었는데 양측에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랜츠 패스 씨 측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공중보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정부는 해당 규정이 집이 없는 상태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으며 집이 없다는 상태만으로 법 집행의 근거를 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네.
하지만 노숙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인은 시 규정이 노숙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례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금지된 행위에 적용되는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 1962년 대법원은 마약 소지는 범죄지만 마약 중독 역시 범죄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날 그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시의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으로 보수 우위인데요.
그렇죠.
자, 닐 고서지 대법관은 공중 화장실 시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노상 방뇨할 수정헌법 제8조의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수면은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거나 보호시설에 공간이 없는 경우 야외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만약 모든 도시와 마을이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냐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대법관들이 또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예, 존 로버츠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이것은 심각한 정책 문제라며 대법원이 찾을 게 아니라 지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지난해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노숙자가 12%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노숙자 수는 6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오리건주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한 곳인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상황을 보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동부 명문대학의 하나인데요. 22일에 모든 수업을 화상으로 전환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뉴욕시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이 22일 모든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마트 미누슈 샤피크 총장은 22일 새벽 성명을 내고 반감을 완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음 단계를 고려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학교 측은 22일 밤 다시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봄 학기가 끝날 때까지 현장 수업과 화상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 10월 미국이 테러 단체를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불똥이 미국 대학가로 튀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학생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일부 대학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를 점거하면서 위험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네, 컬럼비아 대학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 잔디밭에서 며칠째 야영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건 아닌데요. 다만 22일에 유대교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이는 걸 막은 걸로 보입니다.
네.
샤피크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매우 슬프다고 밝히고 다양한 공동체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모두 컬럼비아 대학의 학생들인가요?
네, 샤피크 총장은 컬럼비아와 관련이 없는 개인들에 의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외부 사람들도 시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샤피크 총장은 시위대의 반유대주의 언어와 캠퍼스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쾌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시위대에 함께 앉아 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컬럼비아대에서는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 때문에 경찰에 연행된 사람도 있다고요?
네. 지난 18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학교 측에 중단할 걸 요구했는데요. 뉴욕 경찰은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뭐 폭력 사태나 부상자는 네.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상황이 곤란하게 된 대학이 컬럼비아 대학 한 곳이 아니라면서요.
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인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에머슨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의 친팔레스타인 학생들도 컬럼비아 대와의 연대를 위해 캠퍼스에 시위 캠프를 차렸습니다. 또 커네티컷주에 있는 예일대학교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동참한 수십 명이 체포됐다고 대학 경찰서장인 이 예일대 학부인 예일 데일리 뉴스에서 22일 밝혔습니다.
네.
이 앤서니 캠벨 서장은 시위자들이 체포되기 전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사흘밤을 예일대 교정에서 네. 야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동 분쟁 사태가 미국 대학가로 번지는 모양새네요.
네, 특히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학내 갈등이 대학 총장들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교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하버드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총장은 사퇴 압력 끝에 결국 두 사람 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국토안보법은 국토안보부 안에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한 판정을 책임지는 기관인 미국 이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권한은 국토안보부 신설로 없어진 이민귀화국이 행사했던 권한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13번째 순서로 미국 이민국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감독은 의회가 연방재무부 안에 이민감독관실을 만든 1891년에 시작됐습니다. 1906년 의회는 기본귀화법을 제정해 미국 귀화법원을 감독할 연방귀화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의회는 이 부서를 이민국에 배속시켰고 이민국은 이후 이민귀화국으로 확대됐습니다. 1913년 이민귀화국은 이민국과 귀화국으로 분리됐고 두 부서는 모두 이해 상무부에서 분리된 노동부에 배속됐습니다. 1933년 6월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민국과 귀화국이 이민귀화국 INS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신설된 INS는 2002년 국토안보법이 제정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이민 절차와 집행 그리고 국경 순찰 활동을 감독했습니다.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 IRCA에 따라 INS의 책임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IRCA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업체들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1990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승인된 INS 행정관리들이 귀화 청원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 이듬해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2003년 3월 INS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INS의 기능은 신설된 세관국경보호국 CBP와 이민세관단속국 ICE, 그리고 미국 이민국 USCIS로 분산됐습니다. CBP는 마약이나 무기, 테러 분자들과 여타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ICE는 국경 통제 및 세관, 무역, 이민을 관할하는 형법과 민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USCIS는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과 새로 미국 시민이 되는 귀화 과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INS의 유산을 바탕으로 신설된 이들 세 기관은 각기 분리됐지만 INS 유산의 혜택을 받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이민국 USCI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0년 9월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기습 상륙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유엔군은 한반도 서부 해안에 있는 인천항에 상륙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끈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유엔군 추가 병력은 재빨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던 북한군을 서로 분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엔 공군과 해군은 북한군의 통신선을 파괴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전면적인 총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은 북한으로 진군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군과 협력해 평양 탈환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 수도 평양을 장악했습니다. 평양을 점령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더 진군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인 압록강을 향해 갔습니다. 중국은 압록강을 따라 진군하는 군대에 대해 국경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군대를 파병해 한국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한 다음 압록강을 따라 중국 국경까지 진군했을 때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1950년 10월과 11월 중공군 수십만 명이 북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맥아더 장군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가 때까지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공군이 몰려오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에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당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원산을 빼앗기고 퇴로가 차단되자 동해안 도시인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흥남 항구를 통해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믿었던 크리스마스 전날의 실제 상황은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된 함정 위에 수십만 병력과 차량, 전쟁 물자, 거기다 남한으로 내려가는 피난민 10만여 명까지 싣고 남쪽으로 철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51년 초 북한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군대를 재편성했고 두 달 뒤 다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러자 전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은 38선 이북의 전선을 따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38선 이북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은 같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서로 번갈아가며 차지했습니다. 한국군이 통제했던 지역을 북한군이 다시 빼앗고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을 한국군이 다시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국경을 넘어 중국 만주에 폭탄을 투하하려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항에 중국 국민당 군대가 참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추르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르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행동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추르먼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전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자 추르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1951년 6월 유엔 주재의 소련 대사는 한국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평화회담이 처음에는 개성에서 그 다음에는 판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1951년 11월이 되자 남과 북 모두 합의에 대한 희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상단은 전쟁 포로 귀환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전쟁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휴가 관련 영어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얘기 나눴습니다.
How was your vacation?
Great. It was good to get away for a week.
I need a vacation too. Where did you go?
I went to Florida. I needed to get away from email. So, when is your vacation?
I don't know. I'm too busy.
You deserve a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휴가 어땠어요?
Great. It was good to get away for a week.
좋았어요. 일주일 정도 떠나 있으니 좋네요. Get away. 어디를 쉬러 간다는 걸 말합니다. Get away.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 그러니까 휴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I need a vacation. I need time off.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모두 같은 뜻입니다. 나는 휴가가 필요해요.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I need a vacation. I need time off.
I need a vacation too.
나도 휴가가 필요해요.
Where did you go?
어디 갔다 왔어요?
I went to Florida.
플로리다 갔었어요.
I needed to get away from email.
나는 이메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다. 휴가가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So, when is your vacation?
당신의 휴가는 언젠가요?
I don't know. I'm too busy.
몰라요. 나는 너무 바빠요.
You deserve a vacation.
당신은 휴가 갈 자격이 있습니다. Deserve. 어떤 것을 받을 만하다. You deserve a vacation. 당신은 휴가 갈 자격이 있어요. You deserve a break. 같은 표현입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친구에게 휴가 잘 다녀와. 이런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갈 자격이 있는 당신 좋은 시간 보내요.
You deserve a vacation. You deserve a break. Enjoy your well-deserved time off. Enjoy your well-deserved vacation.
이번에는 휴가를 가기 전 여행사 직원과 나눌 수 있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how you like to travel.
I like travel that is cozy and romantic, but still exciting.
Great. Tell me more.
I like traveling in a plane, but not in a helicopter. Planes are a little scary, but helicopters are scarier. My favorite way of traveling is by train.
어떤 여행을 좋아하세요?
I like travel that is cozy and romantic, but still exciting.
저는 아늑하고 로맨틱하지만 여전히 흥미있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Great. Tell me more.
좋아요. 더 말씀해 보세요.
I like traveling in a plane, but not in a helicopter. Planes are a little scary, but helicopters are scarier. My favorite way of traveling is by train.
나는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헬리콥터는 싫어요. 비행기는 무섭지만 헬리콥터는 더 무섭죠. 나는 기차로 여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휴가가 필요하다. Enjoy your well-deserved time off. 휴가 갈 자격이 있는 당신 좋은 시간 보내요. 휴가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